우리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세 가지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또 무소부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어느 곳에나 계시며 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거는 조그만한 이제 그 소책자도 아니고요. 그건 뭐라고 하죠? 이렇게 좀 전도할 때 나눠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오는 조그만한 그런 이제 책갈피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내용이 뭐 한 두 가지 정도 혹은 세 가지 정도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다른 성경 말씀들을 또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God cannot lie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 놓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나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야기할 때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있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은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은 좀 접어두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할 때 보면은 어느 정도 접어두고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은 또 저렇겠지라고 이제 접어두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왜?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 이렇게 학창 시절 때는 중고등학생들 또 심지어 대학교 때 이럴 때만 해도 그런 게 너무 이제 부대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되게 많이 보일 때가 있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말이 다를 때는 갈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자신이 그럴 때도 굉장히 많이 갈등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소망을 주셨고 또 어떤 확신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실망할 일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고자 할 때 나도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소망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간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행하신다는 거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의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아, 또 제가 저렇게 접어서 듣겠지 하고는 또 다르게 생각하시거나 다르게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신 모든 것이 참이신 분,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초렌스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거기를 사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락교회 가기 전에 몇 개월, 거의 한 1년 가까이에 그런 이제 갭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집 근처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끄럽게도 이제 그때에서야 비로소 성경을 좀 제대로 읽게 된 거예요. 뭐 그전에 성경을 안 읽은 것은 아니지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읽고 뭐 잠깐 내가 묵상하기 위해서 읽었지 쭉 성경을 깊이 있게 내가 공부하고 또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꾸준하게 몇 시간씩 읽고 하는 시간을 갖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사역을 쉴 때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딱 뭐가 오냐면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이고 감정이었는데 아 뭐 그전에는 목사님 뭐 이렇게 읽는 말씀이나 설교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다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성경 말씀이 다 그냥 곧이곧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100% 전부 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내가 성경 말씀이 100% 다 믿어지면 못할 일이 없겠다. 이 마음이 확 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늘도 날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날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기도할 때가 아니라 신기하게 말씀 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 없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교회에 사역하러 가게 됐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쉽고 또 하나님께 후회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18년에는 제 나름대로 마음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경지에 내가 다시금 이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아멘인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말씀은 전부 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모두 다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실 수 없습니다. God cannot learn.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하나님은 공부를 못하신다. 그런 뜻이 당연히 아니겠죠.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더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전지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에 대해서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결코 실망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기대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기도 합니다. 몰랐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안다 생각했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겠지만 부정적인 것이면은 실망하게 되고 또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것에는 나의 외모, 나의 성격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누가 한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뭐 전쟁이 되었던, 뭐 자연재해가 되었던, 아니면 뭐 생각지 못했던 사건, 사고가 되었던, 무슨 일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위에 내려다보시면서 막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시면서, 나 저거는 도저히 내가 생각도 못했네. 미처 상상도 못했네 하고 걱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걱정하죠. 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2017년도 시작할 때 작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누가 다 예측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지만 참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었죠. 또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야 합니다. 왜?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야, 제가 멍청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할 줄 몰랐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이미 다 아시니까, 연약함도 아시니까 내 멋대로 연약한 대로 살아야지. 아, 그건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붙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생각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데는 또한 그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있다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고 아셨고 또한 정하신 바 되었습니다.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선택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처럼 야단치려고 하면요. 부모님께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God cannot force you to love him.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강제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 아마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예전에 듣고는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 이미지가 강해서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을 갔는데 자기 어디 중동 지역으로 갔나 봐요. 거기 이제 낙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서 이제 낙타를 타고 이제 관광을 하려고 낙타를 탔는데 신랑도 타고 신부 다 따로 낙타를 탄 거예요. 근데 신랑이 탄 낙타가 뭐가 좀 이렇게 베겼는지 아니면 힘들었는지 몸을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신랑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깜짝 놀랐죠. 당신 괜찮냐고. 그랬더니 신랑이 이제 툭툭 털더니 옷을 싹 웃으면서 괜찮다고 고깃짓을 하고 낙타한테 한번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 신부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남편 멋있다. 아,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타고 또 가는데 또 낙타가 막 이렇게 흔들려니 툭 떨어진 거예요. 또 이제 신부가 놀래가지고 당신 괜찮냐고 했더니 웃으면서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낙타 보고 또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는 두 번 그러는 거예요. 아, 또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멋있다 아, 하고는 이제 또 가는데 아, 또 막 몸을 흔들어가지고 세 번째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신부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 당신 그 낙타 타면 안 되겠다 바꿔달라고 하거나 나랑 같이 타자고 막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랑이 또 이렇게 툭툭 이렇게 털더니 가슴팍에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낙타를 땅 하고 쏴가지고 죽인 거예요. 신부가 너무 놀란 거죠. 아니 당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말 못하는 짐승을 그렇게 총으로 쏴 죽일 수가 있냐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랑이 웃으면서 이제 신부한테 한번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부는 일평생 부부 싸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까지 가면 이제 큰일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은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은 아닌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번 하고 두 번이 마지막인 거죠. 아, 열 번까지 기회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뭐 두려워서 살겠습니까? 그거 무서워가지고 할 말 못하고 아니면 그거 무서워가지고 사랑하는 척하고 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사랑하게 할 수 없습니다. 머리에 권총을 대고 나는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해야 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성경에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흔히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지칭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처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셨을 때 마치 사람으로 보면은 어린아기 같았을 때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참 이렇게 새끼들은 참 귀엽지 않습니까? 어른이 돼서 아주 어글리하게 변하는 그런 짐승이라도 새끼들은 보면요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실 때는 그 모습으로 늘 보신다는 거죠. 내가 안아서 길렀는데 내가 안아서 너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었는데 그 여수룬이 기름짐에 다른 말로 머리가 굵어짐에 자기가 컸다고 생각함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한 게 아니죠. 내가 이만큼 줬는데 너 왜 나한테 이만큼 안 주니? 그걸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품에 안아 길렀는데 너는 왜 나의 그 사랑을 몰라주니? 왜 그 시절을 잊어버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또 더 자주 매 순간 확인하고 되뇌이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선택권을 주십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의 뜻은 이거고 내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알지만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은 참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네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 어떤 선택을 할 거니?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에 곧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부르심에 항상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아무 값없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얻을 만한 무엇인가 조건을 갖추거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방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바알의 선지자들 다 멸하고 난 이후에 너희도 이제 머뭇머뭇하지 마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해라. 백성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두움과 마음의 강팍함에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또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셔도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고 눈이 어두워지면은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선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잖아. 네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잖아. 저 사건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조차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실 수 없는 선택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나의 반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참으로 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배우실 수 없는 분이시죠.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에 대해 실망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오니 내가 언제나 연약할 때나 넘어질 때나 쓰러질 때나 다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기로 고백합니다. 선택합니다. 그런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